홍해작전 제2주차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주신 것을 보았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큰 줄기가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세상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민수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흔히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다 그렇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는 거의 1년 남짓한 역사에 불과하고 40년 대부분의 기간이 이 민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으로 말했을 때는 대체로 민수기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 역사에서는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었겠지만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드디어 그들을 광야 건너편 가나안 땅 입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민수기는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정착했던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이 광야까지 광야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틈 밑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까지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지금 부산에서 쭉 가서 신의주까지 가는 정도의 길이면 넉넉히 그 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카이로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중해 해변 쪽으로 나가서 해변길을 따라서 국경을 지나고 그리고 카이로까지 가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충분히 카이로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경지대에서 검사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차로 바로 달리면 더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했다라고 하는데 13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그 기간이 40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한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다녀왔다 했습니다. 이 하맛이라는 곳이 지금의 시리아의 북부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먼 지역까지 다녀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지역까지 다녀왔으면서도 40일이면 모든 땅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 땅을 40년 걸려서 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의 잘못된 평가와 그 잘못된 평가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없는 반응 때문입니다. 13장 말씀 전체를 보시면 열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과일 같은 소산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1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는 말이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하는 비옥한 땅입니다라는 것이고, 둘째 보고는 거기 사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고 성읍들도 견고해 보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보고이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요소요소마다 이미 여러 민족들이 진을 치고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비옥한데 성읍들이 견고했고 여러 민족들이 중요한 땅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매우 사실적이고 또 거짓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름진 땅이 거기에 있었을 터이고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으니 정착촌이 형성되어서 도시와 촌락들이 만들어졌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보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30절 말씀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고는 우리가 가보니 우리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땅을 세밀히 살펴보면 주민을 삼키는 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와 그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허약해 보였습니다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식어가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니스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아마도 유다지파에 복속되어서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 나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서 유다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이 정탐꾼에까지 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적으로 이어받진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시야는 굉장히 신앙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열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현실에 짓눌렸습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지나가야 될 곳이 네겝으로 불리는 험악한 광야지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코스를 따라가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 땅에 유럽 인종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럽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장대한 키에 짓눌려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너무 왜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미리서부터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 그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이 한 손님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리면서 가진 게 이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의 수에 비하면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 이거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넘겨받으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과 손에 들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마음 사이에 있는 차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 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릇된 부정적인 보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14장 말씀 보시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도저히 더 이상은 진전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 더 심한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가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하더라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밤새 이어진 이 소동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해 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루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흥분한 군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외쳐보아도 한번 마음이 기울어지고 흥분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시고 도저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괜찮다고 믿음으로 진격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두 지도자를 돌로 치려 시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두 단어로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하늘의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인간적인 평가를 쉽게 하고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참람된 말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험담 들어서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가운데 믿어보는 말을 하고 함께 그들에게 동조해서 울부짖었던 모든 백성들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에는 40일 탐지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으나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목적을 우리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세상 민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서 존재해야 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만백성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는 도구로 그들이 그 땅에 서야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그들을 두셔야 될 까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세대가 다 지나도록 40년을 거기에 방황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없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그 선동에 속아서 함께 비명 지르고 함께 절망했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길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사건인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 없는 악한 사람들과는 생각을 나누지도 말고 함께 길을 걷지도 말고 함께 그 자리를 즐거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열 사람의 선동에 부황대동해서 함께 울부짖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 그랬던 것이 그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온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방황해야 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앉고 서고 하는 자리까지도 엄격히 잘 구분할 줄 알아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합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피고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보고들에 대해서 선동에 대해서 함께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켰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심하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상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선동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향해 걸어가는 삶의 이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우리의 결심 요소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볼 줄 알고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믿음으로 결심할 줄 아는 이 생각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축복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억울한 40년 방황을 면하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과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쉬이 광야를 지나가고 쉽게 가난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가 말할 줄 알고 삼가 들을 줄 알고 안고 서는 자리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대상도 신중히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